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치러내야 하는 영적 전쟁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공부를 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갖고 1년을 넘게 설교를 했으니까 뭐 저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경 강해라기보다는 그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교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교인들에 대한 어떤 당부의 말씀, 또 당시의 교회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말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는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전신갑주에 관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치러야 할그 영적 전쟁은 어떻게 기인한 것이며 또그 전쟁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잘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창조부터 타락, 그리고 또그 전쟁은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으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나가버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간 정리를 한번 해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오늘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경험상 느끼셨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행복해 죽겠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아무 걱정이 없어가지고 난 정말 행복해 죽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는 건참 힘이 들어요. 어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통의 향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은 힘듭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도 그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시도와 또 그로 말미암은 해결책들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그 고통의 문제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고요. 누구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는 가난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쌀밥도 맘대로 못 사가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보리밥을 위에다가 이렇게 널어가지고 가고 이렇게 선생님을 속이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촌불국민소득 이게 목표였으니까요. 참 가난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제 어린 걸음으로 한 50분쯤 걸렸어요. 근데 그 학교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금 빠른 길이에요. 산을 하나 넘어서 산길로 제가 학교를 가게 되면은 한 40분쯤 걸렸어요. 한 10분쯤 단축을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못 사는 판자촌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었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길은 한 50분쯤 걸리는 길인데 아주 부촌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등교할 때는 그 이제 산길을 이용했고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하교할 때는 친구들과 함께 멀기는 하지만 이제 평지를 부자 동네를 거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자 동네와 그 가난한 동네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번갈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 동네와 아주 가난한 극빈자들의 동네를 잘 관찰할 수 있었어요. 우선 부자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주 조용해요. 가난한 동네에 비교해서. 그리고 싸움도 별로 없어요. 제가 6년 동안 걸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부자 동네를 지나가면서 큰 소리 나는 걸 사실 몇 번 못 봤어요. 근데 그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그 가난한 동네 그 판자촌을 지나가면 거기는 참 소란스러워요. 그 가난한 와중에 그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말이죠. 그 동네는 하여튼 온통 코 찢어지는 애들이 아주 그냥 뭐 이것저것 주워 먹으면서 그 아침부터 그렇게 나와서 이제 기웃거렸어요. 그리고 그 산동네에 당시에 그 5원짜리 국수집이 있었어요. 극빈자들한테만 파는 5원짜리 국수집. 거기에 보면 아침부터 정말 그 가난한 아비들이 그 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우기 위해서 그냥 줄을 서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동네에는 참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돈이 없어서 먹을 거리도 변변하게 없는 그런 동네에 거기 사람들이 술은 어디서 그렇게 받아 먹는지 늘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우글우글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동네에 이렇게 평상 같은 데는 늘 장기판하고 막걸리, 소주병 뭐 이런 것들이 늘 놓여 있었고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뭐 가만히만 먹나요? 또 싸우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 사람은 피 질질 흘리면서 도망가고 한 사람은 또 죽인다고 쫓아가고 또 그 동네 아낙네들은 힘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면 머리가 막 한 곳이 뽑아지는데도 끝까지 붙어가지고 놓지도 않아요 또. 그런 걸 봤을 때 가난이 고통스러운 원인이 되긴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난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가난이라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라면 부자는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죠. 부자들도 다 고통스러워해요. 상대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조금 어떤 행복감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그들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과 또 교양 교육을 받지 못해서 품이라는 것과 예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분명 그 무지도 고통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이 무지가 고통의 근원은 아니에요. 무지가 고통의 근원이라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싸가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통의 근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르네상스와 세계대전을 겹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인간은 교육을 잘해도 역시 악하구나. 교육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요즘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교활하게 들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혹은 엄청난 전문 지식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아주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나 조직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중국의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중국은 컴퓨터 전산망이 아주 확실하게 그게 다 돼 있지 않아가지고 현금 인출기에서 100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게 온 전산망으로 쫙 퍼지는데 2분에서 3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갖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오토바이를 딱 타고 100원을 저금해 놓고 여기서 100원 찾고 2분 전에 딴 데 가가지고 또 100원을 찾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100원 찾고 해서 거의 두세 배씩을 이렇게 뽑아먹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횡행했다네요.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죠. 크레딧카드 줘봐야 이걸로 뭘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컴퓨터 전문가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를, 아주 교활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도소 선교를 가셨다가 그곳 재소자 중에서 아주 선량한 한 청년을 만나셨대요. 왜 저렇게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교도소에 와 있는가 의아해서 교도관에게 그 사람 죄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집단 살인 미수죄였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꼭 석진이 같이 생긴 애인데 그 멍청한 애가 집단 살인 미수를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시골에서 갓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취직자리를 얻으러 다녔는데 못 배우고 전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돈도 이제 다 쓰고 배가 고프고 추우니까 한겨울이었는데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집 대문이 열려있더라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만 훔쳐 먹으려고 그 문으로 쏙 들어갔대요. 근데 부엌에 딱 들어갔는데 부엌하고 방하고 딱 하나만 있는 집이었대요. 근데 그 방 안에서 한 5명이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방 하나에서 다섯 명이 자는 그 집에 뭐 훔쳐 먹을 게 있다고 거길 들어가요. 세상에. 들어가갖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혹시 깰까봐 연탄 아궁이에서 연탄을 꺼내가지고 바켓에다가 이렇게 담았대요. 그래서 막문 앞에다 놓고 이렇게 부채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기절하라고. 그리고 나서 밥 한 그릇 실컷 먹고 오려고. 그럼 막 부치고 있는데 따뜻하니까 자기가 잠드는 거예요 거기서. 밥도 못 먹고. 깨보니까 어떤 사람이 연탄불을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 경찰이 신고를 했어요, 이 집에서. 잡혀갔죠? 이 사람이 뭐 변호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검사가 물어보는 대로 너 밖에서에다가 연탄재 왜 갖다 놓고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식구들이 혹시 깰까봐 정신 잃게 하려고 연탄가스 붙이고 있었다고 고지고대로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단 살인 미수죄가 돼갖고 장기간 복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만 깨어있고 조금만 배웠으면 그런 짓 안 하죠. 인질극을 벌이든지 뭐 다른 방도를 취했을 텐데 못 배운 게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결과도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교육도 인간 고통과 악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병들었을 때나 혹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안 아파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분명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한 원인이에요. 그러나 질병도 역시 우리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아니에요. 만약 질병이 우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라면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병든 사람 중에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행복하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난, 무지, 질병 이런 것들은 고통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모두 그 고통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그 근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들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독감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온몸이 으실으실하게 춥고 몸이 쑤시고 하는 증상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 가난, 질병, 무지 이런 것들은 이 고통의 근원, 이 질병이 바라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의 근원, 독감이 이 으슬으슬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의 근원이라면 이런 가난이나 무지나 질병 같은 이런 고통의 어떤 원인들, 이런 원인들의 근원은 뭐냐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의 증상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은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질병은 어떤 병원균이 있어야 질병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질병은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입니까? 죄죠, 뭐. 그죠? 죄라는 병원균에 의해서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질병, 이 고통의 근원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죽음이 뭐길래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도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짐승들처럼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은 다른 짐승들의 죽음과는 판이하게 다른 죽음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뭘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런데 인간도 역시 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에게는 뭔가 다른 것을 보태어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생기라고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네수아마,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인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제가 교회론 9번을 설교할 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 이 네페시는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짐승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네페시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살아있는, 숨을 쉬는 생명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페시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네페시, 하인 네페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냥 네페시도 짐승들처럼 숨을 쉬는 존재인데 거기에 생기, 네사마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네페시, 하인 네페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살아있음, 이 생명은 다른 짐승들처럼 단순히 육신의 살아있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로 인한 살아있음이 보태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속사람의 생명과 겉사람의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해서 영혼의 생명이 존재하게 만드셨고 그 영혼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주장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짐승들의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숨이 끊어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로 말미암게 된 그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으되 그 영혼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예, 이렇게 영혼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상 걸어다니는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문화명령과 종교명령이라는 것을 하신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명령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다스리라, 라다라는 이 단어는 황제가 제국을 통치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그렇게 황제처럼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종교명령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15절로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종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종교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 선악과라는 것은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 중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특권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존재의 확인 도구였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뭘 시험해가지고 어기면 죽이고 지키면 살리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근거로 심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천상에 존재했던 사단이 죄를 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사단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해라라고 시켰을 때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서 다 죽여버려라 그랬을 때 죽이는 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짓말해라라고 시켜가지고 다윗이 거짓말한 거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누구를 속이고 뭐 이런 악한 일 이런 거를 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 안 한 거, 그 불순종, 불충성 이걸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아래에서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이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않기로 하고 내가 그 선악의 판단자로 서겠다라는 그런 이 불순종, 순종을 저버린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술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이 바로 인간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바로 우리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가. 우리는 바로 그 불순종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죄와 악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 죄의 증상들을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까지 무죄한 자였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악을 알아요? 악은 죄의 증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지한 자였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셨다는 게 뭐예요? 아직 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이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은 바로 그 불순종의 행위가 악을 끌고 들어올 거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나의 상위 권위자인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인간 존재의 실존을 자각시켜주는 복된 나무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만물을 다스리면서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여기선 내가 대장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 다니고 있죠 지금. 근데 그 주인이 사장이 야 이거 네가 다 운영하고 나한테 수익금만 일부만 좀 보내. 그리고선 저 먼 타국에 나와가지고 몇 년을 있다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대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야 자식 수고했다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내 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놓으므로 해서 아담이 그걸 잊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는 모든 만물의 절대 상위에 있지만 네 위에 절대 상위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그래야 이 아담은 계속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은혜의 복의 나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아 나에게는 창조주가 계시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해야지 하고 은혜를 반추했어야 하는 나무인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에. 아니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다 죽여버리는가. 여러분 중국 황제들이 거하던 뭐 자금성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그 중국 황제들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 자금성을 가보면 참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황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내시가 그 용상에 잠깐 앉아가지고 여봐라 내가 황제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걔는 바로 죽어요. 걔만 죽는 게 아니라 구족을 멸한다고요. 황제의 자리에 한 번 올라가서 한마디만 그렇게 해도 구족이 멸해진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 상위 권위자인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은 그 벌이 어떤 벌이겠어요?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이렇게 겁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분이라니까요. 그러한 불순종, 즉 그 죄와 악의 결과는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의 필연적 강조 용법이에요. 죽고 죽으리라예요. 무트, 무트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하나님이 아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이거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아니 선악과라는 이 과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야. 내가 너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절대 내 말 어기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인간을 하이 네페시, 생령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생기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 생명이고 그 영적 생명이 우리의 육적 생명을 주관하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하이 네페시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의 이 속사람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간이 하이 네페시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성경은 바라크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숟가락에다가 방석에다가 대문에다가 복 써놓고 복 들어와라 복 들어와라 하는 복은 성경에 그런 복은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복, 바라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으로 쏟아져 오는 우리 존재의 생명력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복의 통로를 차단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죽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복을 상실해버린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그 복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 복이지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뭐 병이 낫고 이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떠난 사람 몇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복이 뭔지를 안다면 그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 그게 바로 죽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고통 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인간의 영적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왜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에서의 인간의 육적 죽음이 금방 따라오지 않았는가?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엄청난 선물을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사망으로 떨어져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먼저 힌트하고 있잖아요.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 생명을 금방 뺏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육적 생명까지 금방 다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이 싹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이때 이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죽음 상태에 떨어진 인간들에게 육적 생명을 한시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은 그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다시 그 하나님의 복, 바라크,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력으로 그 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기간이 기회의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택해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형편없는 사람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유독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왕이면 동시대 사람인 욥을 찾아가시지.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는 그 사람 쫓아가려면. 근데 이렇게 기쁘게도 아브라함을,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복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에서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될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 복을 회복할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백세에 낳은 이삭을 확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떤 선택된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오용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성경의 복의 개념하고 너무 이질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건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의 아담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담으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able to sin이었으니까. 우리는 not able to sin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러나 관계의 회복의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아주 긴밀한 관계였잖아요. 그 상태로, 그 상태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복의 회복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되어지게 만드시는 거, 그걸 복의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복 내려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만약에 내가 안 들면 패서라도 끌고 가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말 잘 들을게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옵소서 라니까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 기도. 그 엉뚱한 거 기대하고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왜 나한테는 로또도 그렇게 하나 안 맞아요? 이거는 복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이 뭔지 이제 정확히 아셨죠? 아무튼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알게 된 인간들은 그런 말미암아 이제 고통 속으로 던져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보세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 다르다르 코트스는 구약 내내 등장하는 고통의 상징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버린 그때부터 고통 속으로 이렇게 내던져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아니, 나는 선악과 맛도 못 봤는데 왜 내가 그 할아버지가 똑같이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유치원 수준의 조직 신학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다시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분명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나는 선악과 맛도 못 봤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고통 속으로 던져져야 돼? 그죠? 그걸 신학에서는 대표의 원리라고 부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안 따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따먹었으면 아담이 그거 안 따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죠? 여러분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애쓴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지만 만일 아담이 안 따먹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인정하면서 이거는 인정 안 하냐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운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실 때 뒤에서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못의 손에 생채기라도 난 적이 있어요? 쫓아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왜 아담의 죄는 그 대표의 원리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그렇게 꺼리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정확하게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술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두 사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병의 증상들이 고통의 모양을 갖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예전에 천적관계를 연구하는 어떤 연구소에서 갓 태어난 생쥐와 갓 태어난 고양이를 한 방에서 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태어나자마자 같이 있었으니까 서로 형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똑같이 줬대요. 쥐가 고양이를 보고 어, 우리 형은 왜 이렇게 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고양이가 그 쥐를 물어 죽이더라는 거야.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날 때부터 그냥 한 방에다가 먹을 거 같이 주고 놀이기구도 같이 놔주고 해서 잘 놀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고양이가 쥐를 100% 물어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적관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으로 타고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를 타고난다고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바란다니까요. 여러분 조그만 애기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죠? 우리 교회 유아부 애들 저를 언제 봤다고? 제가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 엄마가 시켰겠죠 물론. 응 보고 싶었어. 얼마큼? 하늘만큼 땅만큼. 거짓말. 물론 기분 좋은 거짓말이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시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지 걸 그렇게 챙겨요. 그 애기들도요. 인간은 그렇게 악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본능으로 타고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건 경험으로도 아는 거예요. 자, 이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사실상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먼저 인간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걸 짜다카 혹은 짜다크 의로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이 네페시가 어떤 다른 존재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것을 우리가 의, 짜다크, 세다카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의가 상실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 사이의 의가 깨졌어요.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불렀다고요. 그 말은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서로 그렇게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그런 일체의식이 있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마자 그들이 서로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죠? 남자가 치사하게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저 여자가 나한테 줬다니까요. 이렇게 책임을 돌렸단 말이죠. 예전에 본 만화 중에 창세기를 내용으로 한 만화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만화는 다 생각이 나요. 거기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연유를 아담이 이렇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하와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벌써 깨물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땅을 치면서 막 울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먹으면 어떡해?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당신 없는 세상 내 혼자 어떻게 살겠어? 나도 줘. 그래갖고 자기도 먹었대요. 물론 만화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이 먹자마자 전연이 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사람 사이에 그 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두 번째 사람 사이의 의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의의 관계를 상실해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인간뿐 아니라 이 우주는 서로 의존적으로 지어졌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상생의 관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상생이라는 말을 요즘 뭐 신학자들도 정치인들도 너무 많이 쓰는데 이 상생이라는 말은 원래 동양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상생오행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동양철학에는 오행이 있잖아요. 목화토금수. 그 상생오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목에서 화가 나오고 화에서 토가 나오고 토에서 금이 나오고 금에서 수가 나오는 이렇게 오행이 서로서로 상생을 해주는 서로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서로서로 도와야만 존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조화 속의 우주의 이치 이것을 상생이라고 그러죠. 요즘 뭐 증산도가에서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신학자들이 쓰고 있는 상생신학 정치인들이 쓰는 그런 상생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공존하며 서로서로 도와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우주 모든 만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무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 태양의 빛이 있어야 돼요. 나무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와 바람 그리고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은 다른 짐승들이 썩거나 그들의 분비물이 안에서 유기물질이 되어서 영양분으로 주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혼자로는 도저히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나 파리, 모기, 지렁이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될 것들 같잖아요. 이런 게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먹이사슬이 무너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자연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연변이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서로 조화 속에서 상생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도 아주 치밀한 그물처럼 그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뭘 쑥 빼버려도 아무리 이 우주에 별이 7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요거 하나만 없어도 되겠지. 그러고 궤도를 돌아가고 있는 행성을 하나만 뽑아내면 이 전체가 주죽박죽이 되어버린다고요. 왜냐면 서로 이렇게 상생의 관계에 있단 말이죠. 우주가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그렇게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서로서로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고 상대방에 의해 내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간의 수평적 상생 이전에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의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수평적인 상생관계가 이 온전한 상생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주 행복과 기쁨과 그런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수평적인 상생관계가 막 무너져버린다고 깨져버렸다고요.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기는커녕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죠. 자연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한다고요. 그게 해일, 홍수, 온난화 현상, 온실효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빙산이 녹는다든지. 이렇게 자연과 인간들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인간들이 그 자연을 이렇게 다독이며 다스렸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먼저 타락을 하고 이 자연과의 의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을 이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 그 자연은 본래대로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면 나가면서 저 나무나 들풀 저 지나가는 참새 이런 애들한테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응? 미안해 나 때문이야 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이야. 네, 우리는 미안해해야 돼요. 자연한테. 얘네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런 수평적 상생관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의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게 온전하게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썩고 죽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닌데 니네 때문에 지금 썩고 있잖아. 정신 좀 차려 이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상실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조적 형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구조적 형상에 의해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육신은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얀 천사와 검은 마귀가, 만화에서 자주 보셨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까만 마귀가, 야 먹어. 근데 이쪽은 하얀 천사가, 안 돼. 이런 거. 만화도 안 보신 거예요? 그럼 뭘 보신 거예요 도대체? 뭘 예로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의견 일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와의 관계도 우리가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정신병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인간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와 화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인간들 상호간에,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두 디스토트 되어버린 망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 후로 인간은 다른 관계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하는 그 복, 바라크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했어요. 왜? 그게 있어야 인간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야 인간은 복을 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력이 차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뿌리 뽑힌 나무 금방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그 뿌리 뽑힌 나무는 곧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전부 뿌리 뽑힌 나무인 거죠. 이렇게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 복을 빼앗긴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복을 만들어야 돼요. 그 복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안에 없으니까. 타인으로부터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전쟁,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뺏어야 돼. 근데 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없는 건 다른 사람 안에도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죽어 있는데 모든 인간은 다 복을 상실했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게 있다라고 지금 그걸 뺏으러 돌아다니냐는 말이죠. 이게 오늘날 경쟁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인간들은 어떤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자기 안에 없는 복을 채우기 위한 그 욕구의 발현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복 채우려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다른 일을 밟아서 이윤을 챙겨도 고통의 문제, 만족의 문제, 행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복, 바라크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는 행위는, 모든 일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읽은 것처럼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허무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건 다 허무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투신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면 왜 죽어요? 그거 다 쓰고 죽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다가 그냥 할 일 없이 그렇게 죽어갑니까? 중국 자금성에 가면 그 황제가 올라다녔던 계단 옆에 4만 명이 들어서 올렸다라는 바위가 있어요. 조각해놓은 바위. 아니 4만 명이 그걸 어떻게 날랐는지 모르겠지만 4만 명이 그 바위를 옮기려고요. 그 먼 산에서 그 바위를 옮기려고 몇 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거 막 굴렸대요. 그 한 사람, 황제 한 사람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지만 이게 바로 인간이 다른 이로부터 어떤 자원을 뺏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그 황궁 안에 들어가면 용상, 침상, 뭐 밥상 그런 거에 어마어마한 무늬들이 있죠. 크기는 또 좀 커요. 운동장만 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조각해서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큰 고목나무를 그 모양으로 깎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침대를 하나 만드는데 뭐 구름무늬, 봉황무늬 이런 거를 그냥 깎아다가 붙이면 쉬운데 그걸 봉황무늬부터 시작해서 침대를 전체를 깎고요. 그 깎느라고 수십 년을 그 어마어마한 장인들이 자기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게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만들라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셨는데 그 채꽂이를 하나 짜라고 목수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 채꽂이 하나 짜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15일 걸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채꽂이 하나 조그만 거 짜는데 15일 걸리냐고 그랬더니 더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짜달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왔는데 이만한 떡매를 하나 갖고 왔대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 채꽂이 모양으로 파드래요 그때부터. 아니 판자를 잘라서 이렇게 못을 박으면 되지. 버릇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황실에서 일하던 버릇이. 아니 떡매를 갖고 와서 채꽂이 모양으로 파고 있더래 그때부터. 그렇게 15일이 걸리죠. 이 얼마, 난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 아니 인간들이, 이 귀한 인간들이 시간을 그런데 써야 되겠냐고요. 황제들이 한 끼 먹는데 1.5톤 트럭으로 한 트럭 반에 반찬이 왔대요, 부엌으로. 그리고 요리사가 1,000명, 밑반찬 100가지. 그거 다 먹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들 죽은 거예요. 후궁 만 명. 그 먹고 하는 건 그냥 맨 그런 거니까 금방 죽은 거예요. 우리 역대 왕들, 조선 왕조 500년, 왕들 수명이 왜 이렇게 짧은 줄 아세요? 인간은요,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놔두고,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게 다 놔두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 사람 하나 밥 먹이려고, 1,000명이 부엌에 그냥 오글오글오글 모여가지고, 매일 그랬을 거 아니야. 하루에 4끼 먹었대는데, 그 왼수는. 국민은 2끼 먹으라고 그래놓고, 지는 4끼, 5끼 먹었대잖아요. 근데 한 트럭 반. 한 끼에. 그래서 중국의 요리가 그렇게 많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지금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도 지금 소소하게나마 그렇게 다른 이의 자원을 빼앗아서 나의 행복을 채우려는 허무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은 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종교와 이념 같은 선행체계 그리고 교육과 훈련 같은 지식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거 잘 외워두시란 말이에요. 그런 선행체계와 지식체계에 의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선행체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산주의. 쫄딱망했죠. 르네상스. 쫄딱망했죠. 인간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익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다가 결국에는 0과 6이 모두 죽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줬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얼마간의 인간들을 선택하셨고 그 인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것도 아셨고 인간들이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몰랐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내가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셨고 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우주와 역사라는 무대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구원해 주셨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것은 성령이 일부러 차단해 놓은 거예요. 그걸까지 알려고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 수수께끼로 남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아놓은 수수께끼 같은 게 있다고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몰라도 된다라고 너희들의 구원에 필요한 것만 알려줄게 라고 막아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그 수수께끼의 소유자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해석했습니다라고 이 진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는 수수께끼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 어디 무슨 이상한 책 뒤져가지고선 이건 이런 걸 거야 라고 추측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왜 우리만 구원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단을 비롯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여전히 순종하고 충성했던 천사들이 이제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천사들이 된 것처럼 맞아요? 아니면 지금 있는 그 천사들도 또 사단처럼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여전히 순종하고 충성했던 천사들은 그 시험을 통과한 천사들은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천사들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그 남아있는 천사들처럼 영원히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하늘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그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대표 윤리 공부했잖아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걔네들만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예수 안에서 취급해 가시기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크레딧을 받은 거죠. 선악과를 안 먹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바로 선악과의 시험과 맥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냈어야 할 것들을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덮어 씌워진 죄책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해결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일부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단두대에 죽었어도 괜찮아요. 왜 일부러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이게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저주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들은 모두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품에 넣어버리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그리고 자격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마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의 죄를 참소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말끔하게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사망에서 그리고 그 사망의 증상인 고통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전히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치러내고 있는 이 전쟁은 또 뭐예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한 건데 서론을 했는데 한 시간이 갔어요. 왜 여러분은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선악과를 안 따먹은 그 상태로 돌아갔어요. 이제 고통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은 간 건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그렇게 죄라는 병원균이 만들어 놓은 사망이라는 질병이 증상으로 내어놓는 그런 고통 속에 던져져 있냐 말이에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오염, 마쿠울라의 문제인 거예요. 오염. 우리의 죄는 이제 다 씻겨졌지만 우리에게는 오염이 남아있다 그랬죠.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똥통에 빠졌다가 건져진 사람. 오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신자들은 절대적인 죄의 지배력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염인 거예요. 마쿨라. 그런데 신자가 이 오염을 방치해버리고 깨끗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죄의 오염은 점점 누룩처럼 퍼져서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약화시켜버려요. 이건 하나의 원리인 거예요. 그럴 때 신자들은 불신자와 방불하게 자기 보호의 허무함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고통스러워요?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 죄의 오염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라고. 여러분 이제 행복해졌는데 왜 여전히 그 오염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사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분명 우리 신자들은 이제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정서는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며 의지로는 지성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오염에서 허덕이고 있으면 그의 삶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인 거예요. 거기에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나의 죄의 오염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는 나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향해 칼을 뽑아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없어요. 나도 같이 칼을 뽑아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 대상은 세상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오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D-Day라고 아시죠? Designated Day. 작전 개시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처음 쓰인 말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독일군의 나치 독일의 허리는 꺾였지만 V-Day, 빅토리 데이까지는 오랜 기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6.25 때 전쟁을 이겨놓고도 빨치산들 2만 5천 명이 지리산을 비롯한 여러 산에 퍼져가지고 국지전을 계속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죄의 오염과 싸우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질 수는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그 순종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선 걔네들과 싸워서 자꾸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공격을 그냥 다 안 막아주시고 그냥 놔두시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라 그랬죠.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이 나중에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려요. 저처럼. 너무 감사해 죽겠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뽑아서 이렇게 목사까지 시켜줬는지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 죽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 고통, 괴롭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 고통을 곱씹으면서 더 이상 이런 죄의 유혹도 없고 넘어짐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복된 죄요. 아, 복된 죄요. 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또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한 죄의 오염을 한겹 벗어가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함과 행복감과 만족함과 기쁨을 조금씩 맛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거죠.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칼을 뽑아들고 싸우시는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데 우리가 뭐 힘쓸 필요가 있나?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무기로 쓰셔서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싸우실 수가 없어요. 존 오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100% 동의해요. 우리 주님은 나의 순종을 무기로 쓰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우시는데 내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날 위해 안 싸우고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실패하는 건 괜찮다는 것이죠. 근데 넉넉히 야 이제 망골땡이다. 나 이제 죄져도 괜찮은 것 같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럴 수는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돌격하셔서 칼로 도려내시는 자신들의 죄를 대하면서 아주 처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19편 13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고범죄라고 번역이 된 패사는 실행죄, actual si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십스는요, 양심을 거스르는 죄는 살아남은 기도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영혼의 자유를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우리에게 기도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못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너무 깊이 빠져있을 때 기도할 맛도 안 날 때가 있죠. 그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염 때문에. 존 오웬 목사님은 죄와 은혜는 모두 실행하면 할수록 더욱 내적인 원리가 강화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은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내재하는 죄가 증가되고 그 은혜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내재하는 죄가 자라지 못한다.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더 많은 은혜를 사용할수록 은혜는 더욱 강화되고 증가한다. 은혜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주어지고 만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인격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강화되고 증가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의 열매를 많이 생산해낼수록 그들 안에서 더 많은 정욕들이 생겨난다. 정욕은 스스로를 먹고 살며 자신의 독을 삼키며 증식한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들의 성향은 죄를 향하게 된다. 그것은 죄의 법의 속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 모든 노력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우리가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병원균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 죄라는 병원균을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충성으로 자꾸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우울증 걸렸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 아주 속 터져 죽겠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렸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니 이제 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울한 건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복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건 내가 아직도 복과 차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거듭나게 되면 얻게 되는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변치 않는 신분, 또 죄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믿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당당해지세요. 죄를 져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제 not able to sin으로 가기 위한 able not to sin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난 벌써 500번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 아니에요. 그건 옛날의 여러분이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믿게 되면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여전히 난 안 돼. 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청년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사모님이 고등학교 교사세요. 근데 자기 반에 아주 정신 지체아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많은데 밖으로 표출을 못해. 그러니까 시험을 맨날 0점을 맞는데요. 근데 어떤 특수교육기관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런 부류의 아이들은 구두시험을 치르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구두시험을 치렀더니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그 사모님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사모님이, 예전에 너는 뭐였지? 예전에 저는 바보였어요. 지금의 너는? 저는 이제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걔는 항상 상위권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그때에,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퍽 꽂혀져 있을 때에,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아직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 속에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투쟁인 거예요. 그게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전신갑주 맨 아래에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투쟁이에요. 기도도 안 해. 남들 잘 때 다 자. 먹을 때 다 먹어. 언제 신앙생활 합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지금 실수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그 자기 존재의 자각 거기에 보내야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사실 참 괴롭습니다. 행복 쪽의 괴로움 이거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Discipline of Grace라는 책에서 제가 본 제리 브릿지 목사님의 글을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분은 정말 아주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널리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썼는지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는 55세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나는 이따금 내 삶을 뒤돌아보며 살아왔다.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진지한 마음으로 내 삶을 돌이켜본다. 지금까지의 내 생각과 행위와 태도를 살펴볼 때 정말이지 매우 괴로운 일도 덜어 있었다. 내면의 생각, 갈등, 두려움을 통제하려 했지만 거듭 실패했다. 나의 미성숙함을 극복하고 자아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 삶은 그야말로 투쟁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지속되는 실패와 과거에 대한 회한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더욱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투쟁을 하며 살고 있다. 안심이 좀 되세요? 그러나 이 안에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투쟁을 하고 있다고요, 이분은요. 통수로워하고 있다고요. 아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전 참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하는데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 눈물 흘린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 또 들어간 거죠.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바빠요. 우리는 바빠요. 경호가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파트타임으로는 안 돼요. 풀타임으로 가야 돼요. 요즘 차츰 우리 교인들이 이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새벽에도 요즘은 좀 열심히들 나오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괴로워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어떤 분은 새벽에 오셔갖고 8시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그분이 느끼는 평안과 기쁨과 여러분이 느끼는 평안과 기쁨이 비교나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발, please be happy.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여러분의 죄의 오염을 씻어내시고, 안될때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